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텐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종인 오미크론의 지역 감염이 확인돼 도시가 부분 봉쇄에 들어간 가운데 당국이 전 주민 1,4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검진 실시를 오늘 명령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텐진시에서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총 97건의 오미크론 확진이 신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핵산 증폭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민들은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당국이 지금까지 1,200만 건의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기준 24시간 동안 총 166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이 신고됐다며 티엔진에서 33건, 허난성에서 118건, 시안에서 8건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다음 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수도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티엔진에서 오미크론 확진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티엔진은 차량과 고속철도를 이용해 1시간 안에 베이징 안에 도착할 수 있어 베이징으로의 일일 출퇴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확진으로 시안과 위저우, 안양시가 전면 봉쇄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텐진시는 부분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종인 오미크론의 확진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6에서 8주 내에 유럽 인구 절반가량이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 담당 국장은 어제 화상 브리핑에서 2022년 첫 주에만 유럽에서 최소 700만 건의 확진이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런 수치는 2주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루기 국장은 거의 모든 유럽 지역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다며 이런 추세라면 보건계량연구소는 역내 인구의 50%가 6에서 8주 내에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루기 국장은 최신 자료를 통해 변이종이 매우 높은 전염성을 갖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며 인간의 세포에 보다 쉽게 붙을 수 있는 변이 특성 때문에 이미 이전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전례 없는 전염성 때문에 감염에 따른 입원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이종이 동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히 보시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얻은 초기 정보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입원 등 중증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 방역과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날 열린 양국 간 전략 안정 대화 SSD가 열려있고 종합적이며 직설적이었다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낙관적일 만한 중대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여러 차례의 회담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벨기에 수도 브뤼셀과 내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리는 회담 이후 미국 관리들과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첫날 회담에서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확장을 중단하는 안전보장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토는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방어적 성격의 동맹으로서 회원국들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직결한 약 10만 명의 러시아 군 병력을 거론하며 러시아는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떤 조그만 지표도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이 지난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실시한 공습 횟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와 공군 중부 사령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에서 진행한 공습 횟수는 총 510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동일한 지역에서 실시한 987회보다 약 48.3% 적은 수준입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11일 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고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같이 1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고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년 만에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 지속적인 핵 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으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 후 600km 지점에서 약 7m 길이의 활공 비행체가 분리돼 활강하면서 240km가량을 선회기동했다는 겁니다. 선회기동은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기동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비행거리를 1000km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군당국이 분석 결과 내놓은 700여 km보다 300km를 더 나른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사일이 700km 비행 이후 레이더 탐지 고도 이하로 저공비행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를 최종 시험 발사라고 표현하면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비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확증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지난 5일 발사한 원뿌령 탄두부를 갖춘 미사일과 같은 기종입니다. 지난해 9월 발사한 화성 8형의 글라이더형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천명한 지 불과 1년 만에 최종 시험 성공을 선언하면서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신형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조만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국방 선진국들도 개발 중일 만큼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험 발사 3번 만에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는 북한 측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건이 일단 발사체 분리 후 마하 5 이상의 속도 유지와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저고도 비행, 그리고 변화무쌍한 활공 비행 능력인데 이번 시험 발사가 이를 모두 만족시켰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원뿔형 탄두부를 갖춘 미사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종이 글라이더형에 비해 선회 비행에서 약점이 있는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보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활공능력이 미흡한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먼저 실전 배치를 하고 결국에는 화성 8형을 통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마지막 최종 기술을 실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을 수 없는 무기체계로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대한 의문이 있는 데다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선 유엔이 금지한 핵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미사일 발사 현장 참관은 지난 2020년 3월 21일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661일 만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도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 시험 발사 때는 참관하지 않았지만 이번 최종 시험 발사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무기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략무기로 표현하면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를 의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아마 이런 미사일 발사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참관까지 했으니까 이제 아마 베이징 도쿄올림픽 전후에서는 좀 자제할 것 같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유사한 행동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북한의 전술핵 무기 개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미사일 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일지라도 미사일 기술이 점점 고도화돼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과 일본 또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든 저 고도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미국과 협상해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또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엿새 간격으로 연이어 시험 발사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까지 한 데에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이 국방 분야에서의 성과를 앞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2월에 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에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김정은의 당과 국가기구 최고직책 추대 10주년이라는 중요한 정책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연초부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방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 이번 미사일 발사 현장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기사에서 김 부부장을 참석자로 직접 호명하진 않았지만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도 엿새 만에 또다시 이루어진 북한의 무력 시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도중 기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무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간밤에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s the State Department and JPAICOM have made clear overnight,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
사키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항공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같은 날 일부 서부공항에서 긴급 이륙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기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5분 정도 이륙 금지 조치가 있었다면서 연방항공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I believe it was a 15-minute ground stop.
미국 연방항공청은 11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예방 조치로서 월요일 밤 서부 지역 일부 공항의 이륙을 일시 중단했고 15분 내로 정상 운영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항공청은 규칙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이번 이륙 금지 조치를 둘러싼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륙 금지 조치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미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여러 수단이 있으며 이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활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많은 대응 수단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es,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ose tools to hold to account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행동을 바꿀 정해진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기고에 도구가 여러 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북한이 제기하는 폭넓은 도전들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밝히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We've spoken repeatedly now about the concern we have fo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for its ballistic missiles program, for the threat that these program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며 미국이 북한의 대화와 외교를 제한하는 가운데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 조약 동맹들과 매우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협력국들과도 긴밀히 대화해 왔으며 유엔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전날 유엔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계속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이웃과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we condemn this latest ballistic missile launch. Indo-PACOM put forward a statement overnight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무부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매우 분명히 밝혔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은 지난 며칠을 비롯해 최근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유엔에서의 협의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상당 기간 북한에 대화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와 대화가 현재로서 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도발을 중단하고 그들도 대화에 진지한 관심이 있다고 입증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을 대화 상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 발사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지적했습니다.
Obviously it takes us in the wrong direction. As you know, the United States has been saying since this administration came in that we are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눌런드 차관은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대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공개되지 않은 미북 간 직접 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일주일도 채 안 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를 때까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11일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하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에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다른 관련국들과 대화를 재개하라는 기존의 촉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Secretary General is very concerned by this latest development and reiterates his call on the leadership in the DPRK to comply ful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일과 11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계속 불법 무기 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며 대화를 재개하고 주민을 돕기 위한 행동에 관여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외교와 대화를 추구하려는 환경을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에 건설적으로 대응하고 비핵화를 향한 행동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11일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정부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각국이 섣불리 규정하거나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유관국들은 언행을 신중히 하고 쌍계병진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사일 프로그램 등 무기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를 통해 워싱턴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면서 무기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1일 VOA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호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자위력 차원에서 이런 발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상쇄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앙정보국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룬 수미테르 우드로 윌슨 센터의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 정권이 공언한 대로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함께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한 북한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강인함과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There are multiple reasons, one of which is they are expanding their program. They said they will, and they are continuing to do so.
수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은 이번 발사가 1차적으로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지와 일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워싱턴의 관심 끌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국내 문제와 다른 외교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Korea is trying to keep its options open on diplomacy. It's trying to get the U.S.'s attention, which is very difficult to do given all the domestic and foreign things that the U.S. has to focus on these days.
고스 국장은 북한 정권은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도 밝혔듯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향후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군사 역량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워싱턴과 서울에 더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데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제재나 관여 어느 쪽이든 결정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실제로 다른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 등 미국 정부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과 관련해 여전히 세부 사항을 평가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주도하고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미국 정부의 현 대북 접근을 재고하게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논의 등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현실론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종종 무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현 정부의 반응은 강력하고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했으며 미사일 시험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한국의 미온적인 반응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희석시켰다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것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보다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certainly not going to change North Korea's behavior. But at least it's an improvement over.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수김 전 분석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 대북 접근에 반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다루는 것이 더욱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 파트너와 국방 분야 협력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 대응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신 무기에 대한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연구원은 두 동맹이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며 모두를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미한일 3국 프로그램에 한국도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이 같은 미사일 발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 it's not okay to just ignore, but you know, you have to be also be cognizant of the fact that what can they really do other than
북한과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위협과 긴장 고조, 충돌 감소에 집중하고 억지력 등 북한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조치를 보여주며 필요한 경우 독자 제재 이행 등을 모색하는 것 등이 이상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테리 국장은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자신은 오랫동안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 의원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행보라며 북한의 일방적인 평화 선언을 제안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향한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과 한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이 새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김정은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VOA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국제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 정권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들어가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움직이는 데 진지했다면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의 상당수의 병력을 주둔시키는 적대 정책을 접고 미국, 한국과 대화에 나섰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무관심을 보여주는 지금은 일방적인 평화 선언을 제안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신 북한은 주민들의 복지와 영내 안정을 희생하면서 힘을 추구하는 쪽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움직이고 인권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확실히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의 모호한 외교 정책은 중국에 더 큰 압박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경고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중 사이에서 억지 균형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종전선언을 나쁜 생각으로 규정하면서 막연한 기대에 따른 양보가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와 억제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 2기 시절 활동했고 이후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맡아왔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한 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범 1년을 맞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m very sympathetic to the dilemma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faces because when North Korea refuses to negotiate, the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한 딜레마에 공감합니다. 북한이 협상을 거부할 때는 외교적 진전을 낼 수 있는 기회의 문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협력을 거부하고 있을 때는 북한에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좋은 선택지는 고사하고 북한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I think the key thing, and they've been successful so far, is avoiding making mistakes. A classic mistak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핵심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는 잘 해왔습니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인 실수는 자기 스스로와 협상하는 것이죠. 김정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북한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막연하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에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의 예가 종전선언입니다. 북한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든 팀은 현명하게 그 나쁜 생각에 장단을 맞추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와 종전선언 때문에 싸우고 있지도 않습니다.
종전선언을 왜 나쁜 생각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Just as a starting point, please show me one single piece of paper. One agreement that the DPRK has signed with the ROK.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북한이 서명한 뒤 지킨 합의문이 단 한 장이라도 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한국이나 국제사회 누구와도 북한이 합의를 지킨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종전선언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결과는 이것입니다. 모든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만 강화시키겠죠. 소위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된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모순적이니까요. 더욱 우려되는 점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 또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라고 말한 것이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하셨는데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As far as strategic patience, the Obama policy was that we were open to providing benefits to North Korea and to unwinding sanctions.
전략적 인내에 대해 말하자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낼 때만이 제재를 완화하고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이에 상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선순환을 만들고자 했죠. 제가 설명한 오바마 때 기조가 지금 바이든 팀이 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까?
You can't negotiate with the North Koreans because they don't want to negotiate. And you can't put pressure on North Korea sufficient to force it to not only
북한은 협상을 원하지 않고 중국은 북한을 후원하며 미국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 관계가 다시 건설적인 노선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압박 노선과 외교적 노선이 모두 성과를 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남은 것은 3D, 다시 말해 방어, 억제, 거부 전략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So defense deploying systems that can protect Japan, that can protect Korea, that can protect the United States, that can protect Australia.
방어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일본, 한국, 미국, 호주 등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억제는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협박하기만 해도 그것이 정권 불안정, 생명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미국의 정책과 능력을 말합니다. 거부는 북한이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국제 보호 장치망을 더욱 조이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언제나 북한에 대한 대화와 외교에 열려 있겠지만 예방에 집중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해 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미중 사이에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ah, I think that the idea that the ROK can cooperate with the US on security issues and with China on the economy is wishful thinking. I don't believe
한국이 미국과 안보에서 협력하고 중국과 경제에서 협력하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장벽은 없습니다. 둘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 정부가 경제적 압박에 취약함을 노출하면 중국으로부터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당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전략적 이유로 한국은 중국과 중요하고도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을 한국이 두려워하고 불편해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중국은 대북 정책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는 이런 모습, 중국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국의 가치를 지키며 국익과 영내 이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로부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과 동맹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제재를 대북 지원의 걸림돌로 지적해온 국제구호단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지 인도주의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지원길이 이미 막힌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은 큰 변수가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외교적 사안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11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북 지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BOA 질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하는 등 도발에 나서면 외교적 측면에서의 긴장과 압박은 가중되겠지만 인도적 지원 사업의 큰 그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대유행 이후 2년 가까이 북한 당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이 모두 중단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재난관리사무국 측은 이날 BOA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언급은 이미 다 했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럽연합대외관계청 성명을 첨부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도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한국전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민간단체가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활발했던 북한 인권 관련 로비는 3년 넘게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2020년부터 2021년 3분기 사이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로비 활동을 벌인 민간단체는 최소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여성단체인 Women Cross DMZ,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단체 Council for Livable World는 이 기간 각기 다른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워싱턴에 있는 대형 로비 업체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미 상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상대로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로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2년 제정된 테러 위험 보험법을 개정해 판결 채권자가 북한 등 테러 지원국을 포함한 테러 당사자들의 자금을 추적하고 회수하려는 목적입니다. 앞서 원비어 부문은 지난해 4월 미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에 북한의 배상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영장을 신청하고 테러 위험보험법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2018년 북한이 원비어 부모에게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비어 부문은 북한의 자금을 추적해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물론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겁니다. 원비어 부문은 원비어가 숨진 2017년 말부터 미 정가를 상대로 활발한 대북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로비 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경제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로비에 치중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2019년 말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강화법, 오토원비어 북핵제재강화법의 의회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위맨크로스 DMZ는 워싱턴에 있는 로비업체 EB 컨설팅을 통해 2019년 5월부터 하원을 상대로 당시 계류 중이던 민주당 로칸나 하원 의원의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를 시작했는데 공식적인 로비는 지난해 2월 종료됐습니다. 로비가 종료된 이유는 이 결의안이 결국 의결되지 못한 채 2020년 말 회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전선언 결의안과 관련해 위맨크로스 DMZ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엘리자베스 비버스는 현재 이 단체의 고문으로서 워싱턴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ouncil for Livable World는 전 세계 핵무기 제거를 최종 목표로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미 정가를 상대로 수년간 로비 활동을 한 전통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미 상하원과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등을 상대로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와 핵무기 예산 감축을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북한 관련 로비 사안은 미북 관계로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최근 미국 내 북한 관련 로비는 인권 관련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년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가장 활발한 북한 인권 로비를 펼쳤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6년 가장 먼저 북한 인권 로비를 시작해 이후 수년간 관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민간단체의 공식 로비 활동은 2019년부터 3년 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5년 제정된 로비 공개법에 따라 로비 자금 지출이 $12,500 이상인 경우 활동 내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를 넘기면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 의원들과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을 고려해 임명 절차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떠난 후 주한대사는 약 1년째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크리스 델 코르소 부대사가 대사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국인 일본과 중국 주재 미국 대사의 인선을 비교적 일찌감치 발표한 것과 구별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직업 외교관 출신인 니콜러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중국 대사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얼 전 시카고 시장을 일본 대사로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준은 지난달 상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쿼드 회원국인 인도 주재 대사에 에릭 가세트 전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지난해 7월, 호주 주재 대사에는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난해 12월 각각 지명해 현재 의회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해외 주재 미국 대사 임명 현안을 집계하는 미국 외교관 협회 자료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대사직 190개 중 83명을 지명 또는 임명했습니다.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가운데는 성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처럼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한 대사가 유임된 곳도 있지만 한국처럼 지명자 발표조차 없이 대사가 공석인 곳은 약 40개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대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래 들어 주한미국 대사의 공백이 1년 가까이 길어지는 것은 약 1년 반 만에 부임한 해리 해리스 대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주 열린 한 화상 세미나에서 안보의 핵심 동맹이자 주요한 경제 파트너, 글로벌 강국인 한국에 대사 후보가 없다고 지적하며 당장 후보를 임명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outh Korea, a key security ally. A critical economic partner, a global powerhouse.
지난달에는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한미국 대사 지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소프 상원의원실 관계자는 11일 BOA에 오소프 의원은 서한에서 미한 동맹은 강력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며 미국을 대표하고 서울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시행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대사를 두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도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주한미국 대사와 북한 인권특사 지명 지연을 지적하며 주요 직책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 미한 동맹이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주한대사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연 상황에 대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특사를 비롯해 주한미국 대사 후보를 발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A disappointment that the administration hasn't even announced a candidate for.
클릭너 연구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 관계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런 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1일 BOA에 대사 임명 속도는 미한 관계와 무관한 미국의 일반적 문제라면서 주한미국 대사 지명 지연과 관련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신임 대사 부임이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 간 접촉은 대사 대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임명에 걸리는 시간보다 신임 대사의 자격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한국 담당 국장은 매우 전통적인 기준의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나 군사 문제보다는 동맹의 경제적 측면을 더욱 고려해 양국의 무역 분야 등의 경험이 많은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은 주한미대사의 인선 발표 계획에 대한 문의에 미리 발표할 인선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V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같이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6도, 남포도 맑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하 6도.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5도. 강계에는 흐리고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9도입니다. 희천, 구름 끼고 영하 18도, 최고는 영하 6도입니다. 해주는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하 4도. 개성,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4도. 사리원,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5도입니다. 함흥은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3도. 해산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12도입니다. 원산은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2도. 청진,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선봉은 맑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6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7도, 최고도 영하 1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앞바다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3 내지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선박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먼 바다 같이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앞바다는 물결이 오전에 1 내지 2.5m, 오후에는 약간 높아서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입니다. 오전에 1 내지 3.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텐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지역 감염이 확인돼 도시가 부분 봉쇄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당국이 전주민 1,4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검진 실시를 오늘 명령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텐진에서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총 97건의 오미크론 확진이 신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핵산 증폭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민들은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당국이 지금까지 1,200만 건의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기준 24시간 동안 총 166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이 신고됐다며 티엔진에서 33건, 허난성에서 188건, 시안에서 8건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다음 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수도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티엔진에서 오미크론 확진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티엔진은 차량과 고속철도를 이용해 1시간 안에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어 베이징으로의 일일 출퇴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확진으로 시안과 위저우, 안양시가 전면 봉쇄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티엔진시는 부분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6에서 8주 내에 유럽 인구 절반가량이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 담당 국장은 어제 화상 브리핑에서 2022년 첫 주에만 유럽에서 최소 700만 건의 확진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런 수치는 2주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루기 국장은 거의 모든 유럽 지역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다며 이런 추세라면 보건계량연구소는 역내 인구의 50%가 6에서 8주 내에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루기 국장은 최신 자료를 통해 변이종이 매우 높은 전염성을 갖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인간의 세포에 보다 쉽게 붙을 수 있는 변이 특성 때문에 이미 이전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전례 없는 전염성 때문에 감염에 따른 입원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이종이 동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히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얻은 초기 정보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입원 등 중증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 방역과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날 열린 양국 간 전략 안정 대화 SSD가 열려있고 종합적이며 직설적이었다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낙관적일 만한 중대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회담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벨기에 수도 브뤼셀과 내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리는 회담 이후 미국 관리들과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첫날 회담에서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확장을 중단하는 안정보장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부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방어적 성격의 동맹으로서 회원국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집결한 약 10만 명의 러시아군 병력을 거론하며 러시아는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떤 조그만 지표도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말로 현재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이 지난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실시한 공습 횟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와 공군 중부 사령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에서 진행한 공습 횟수는 총 510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동일한 지역에서 실시한 987회보다 약 48.3% 적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명의 미군 관계자는 VOA에 해당 통계만으로는 미군이 실시한 전 세계 작전 지역에서의 공습 통계를 파악하기에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중동에 발족한 대테러 합동군의 경우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추가적인 공습 작전을 실시했지만 공군 중부사령부의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공습이 줄어든 이유로 지난해 아프간 내 미군 철수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8월 31일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완료한 이후 아프간 내 공습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